그래서 왜 코리아 휴머나이드냐? 미국은 AI 소프트웨어가 너무너무 강한 나라예요.
맞아요.
AI 소프트웨어에서 미국을 이기는 건 여러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로봇을 대량 생산해본 회사가 있냐? 그건 또 물음표인 거예요. 물론 테슬라 옵티머스도 너무너무 멋지지만 그거를 생산을 해주고 제조를 해줄 업체가 또 필요합니다. 그럼 중국을 볼게요. 중국 제조 너무 잘하고 대량 생산 너무 잘하죠. 근데 과연 정밀도 측면에서 뛰어난가? 그것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는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로봇들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서빙 다 로봇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종업원 1만 명당 로봇 수가 제일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영의 김수정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본부장님이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 호칭이.
아, 그래요. 어쨌든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기사에서도 아시고.
기사에서. 근데 그 기사 사진이 여기 출연했을 때 나왔던 사진인
그런가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아무튼 저희 채널에 대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또 좋은 ETF도 소개해주고 계시 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2025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본부장님도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2025년에서 2026년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이 꼭 봐야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AI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 계속 AI의 여러 가지 테마들을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5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Person of the Year, 그러니까 올해 인물을 선정하는데 AI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아하.
인물인데.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젠슨 황,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샘 울트먼 등 AI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노동자처럼.
네. 이게 원래 그 미국 대공황 1930년대에 미국 대공황 시절에 도시 확장을 멈추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제 마촌 위의 점심 식사라는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그거를 AI로 얼굴을 다 바꿔서 이렇게 타임 Person of the Year 올해 인물을 타임지가 AI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그래 2025년에 AI가 주인공이었고 2026년에도 AI가 주인공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그림조차도 AI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아 올해도 AI가 트렌드인데 내년에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메가 트렌드로 2026년에도 이제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이제 확장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AI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제 AI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강론들이 있죠. 빅테크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반도체에 하는 게 좋은지 인프라가 해야 되는지 좋은지. 근데 2026년에는 AI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이제 로봇 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AI의 나름 종착지이지 않나 약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AI 투자를 바라볼 때 두 명의 인물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고 두 번째는 젠슨 황인데요. 일단은 트럼프는 AI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이제 로봇 산업까지 본격적으로 본인이 생기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상무부 장관이 로봇 산업의 CEO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행정명령이나 혹은 법 제도상 뭔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없나를 물어보고 다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트럼프의 방식이거든요. 트럼프가 딱 취임을 하고 나서 AI 행정명령을 딱 발언을 하면서 Winning the Race라고 엄청나게 두꺼운 행정명령집을 냈는데 이제 로봇 산업에도 문제가 있다면 규제가 있다면 풀어주겠다 이런 거에 이제 선제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젠슨 황은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피지컬 AI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트럼프와 젠슨 황이 둘 다 가르키는 그런 산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 AI를 잘 만드냐는 아직까지도 저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냐 제미나이냐 뭐 챗GPT냐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기업들도 왔다 갔다 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2016년도에는 AI가 일을 실제로 하고 산업을 바꾸는 현장을 현장까지 이제 오는 거죠. 누가 주도를 하느냐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입장에서도 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누군가가 중국이랑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이제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도 전폭적으로 밀어줄 거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주가 또 많이 오르지 않았나 너무?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이게 로봇의 상용화가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챗GPT 딱 처음 나왔을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쵸, LLM이 그쵸.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이제는 LAM의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라지 액션 모델이거든요. 그냥 정말 실제 상황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A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주가는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저희 이제 미래 기술을 좋아하는
미래 기술 좋아하는
분들은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저게 왜 필요하냐 필요 없다
검색되는
검색 다 이미 다 되는데 구글에서 다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일상에 과연 깊숙하게 스며들지 모르겠다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일각에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챗GPT 맨날 쓰고 저도 일상생활 일적으로 할 때 검색할 때 구글 제미나이도 너무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AI가 말하는 단계를 넘어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단계까지 가는 초입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낯설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저희가 막은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로봇 중에서도 이제 너무 초기다 보니까 용어들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기사를 보면 로봇, 어떤 기사는 피지컬 AI, 누군 또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피지컬 AI가 가장 큰 동그라미,
큰 개념,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로봇이 있고 그 안에 휴머노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봇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거기에 AI를 더해서 그런 기기들을 훨씬 더 자동화, 자율화, 판단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는 개념인 거고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도 하는
사람처럼 생긴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범용적이고 다목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고요. 로봇은 특정 작업에 정말 잘하는 그래서 AI가 항상 범용이 있고 특정 일을 굉장히 잘하는 AI가 있는데 이 피지컬 AI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공장에 보면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로봇인 거고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산업이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불안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점점 신호가 더 또렷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어디가 병목이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한국에 있는 휴머노이드예요. 왜 한국에 있는 휴머노이드죠?
그래서 왜 코리아 휴머노이드냐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차이나 휴머노이드도 있어요. 휴머노이드 그리고 피지컬 AI는 결국에는 제조업 필드에서 현장 데이터로 실시하는 사후학습 성능이 이제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 있어야 돼요.
제조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AI 소프트웨어가 너무너무 강한 나라예요.
맞아요.
AI 소프트웨어에서 미국을 이기는 건 여러분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떤 맞아요. 나라든 간에. 근데 로봇을 대량 생산해본 회사가 있냐? 그건 또 물음표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테슬라 옵티머스도 너무너무 멋지지만 그거를 생산을 해주고 제조를 해줄 업체가 또 필요합니다. 테슬라 맞아요. 입장에서도. 그럼 중국을 볼게요. 중국 제조 너무 잘하고 대량 생산 너무 잘하죠. 근데 과연 정밀도 측면에서 뛰어난가? 그것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산업이 사실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중국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는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로봇들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서빙 다 로봇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종업원 1만 명당 로봇 수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미 로봇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그 정도인구나.
우리나라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너무 많죠. 공장 그쵸.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공장이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뭐 망했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는 2등이에요. 제조업에서 진짜 압도적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꾸 요새도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아 미국에 있는 누가 한국에 와서 제발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오늘도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구글에서 구매 담당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HBM 못 하다가도 갔다고 해서 해고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좀 젠순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우리나라에 와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제조 환경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제조 환경을 갖추고 로봇도 이미 많아요.
이미
많고.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해볼 수 있는 해볼 시장이 수 있는 게 많다. 이미 많이 펼쳐져 있다. 근데 그거를 정부도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네. 알고 있죠. 그래서 MAX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이제 맥스 투자 가운데서도 휴머노이드 분야가 6.6조 원 정도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로봇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휴머노이드 산업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뉴스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국민성장 펀드도 5년 동안 32조 원을 AI랑 휴머노이드 투자를 한다고 하니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자회사로 이제 그룹 연계를 해가지고 완전 자동화 공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그리고 이제 이미 CJ 대한통운에서 로보티스가 휴머노이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들이 휴머노이드 산업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디까지 빨리 확장되느냐의 단계에 저희는 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게다가 밀어주고 있다. 글로벌리 봐도 밖에서 봐도 그렇고 안에서 봐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네네.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챗GPT 때 놓쳤던 거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주가도 좀 빨리 오르기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도 밀어주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해보면 미국, 중국 빼고는 나머지랑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경쟁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경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사실 대규모 공장, 그러니까 로봇을 계속 계속 만들었던 공장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신뢰성이라던가 그리고 확장적인 측면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쵸,
웨스턴과
그쵸.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도 테슬라를 중점적으로 저는 발전하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액추에이터라던가 이렇게 제조를 많이 해보고 섬세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확실히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추에이터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 딱 멈추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멈추는 기술이 여러분의 관절을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로봇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 끝에 트럼프가 그리고 젠슨 황이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을 원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성장펀드니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좋을 거다. 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개별 종목들까지 들어가서 보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또 ETF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 국내 로봇 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에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게 그 로봇 ETF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한 로봇 ETF들이 있는데 저희가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또 출시를 한 이유는 네네. 그때랑 지금이랑 로봇 산업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조금 더 선명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AI, 피지컬 AI 흐름에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젠 이제 RNM이죠. 이게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RNM은 감속기, 액추에이터 등 핵심 구동부 국산화로 휴머노이드 양산에 가장 집중적인 그런 기업,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부품이고요.
네,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이제 로봇 제조에서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티스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어쨌든 간에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제 센터의 역할을 할 그런 기업들, 그다음 최적화의 노력을 해줄 그런 기업들이 현대 오토에버나 LG CNS라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움직이는 하드웨어로 돈을 버는 이제 생산성을 확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밸류체인별로 대표 기업에 집중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워낙 이 휴머노이드 트렌드의 가장 많은 부분을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국장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연초에는 또 이제 코스닥 관련이 많은데 코스닥 하면 또 바이오 아니면 로봇이거든요. 관심 많아긴 해요. 저도 엄청.
네,
그런데
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내용과 좀 이어서 저희는 좀 순수하게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밸류체인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종목을 피킹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만든 거죠. 이게 제조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그러니까 핵심 부품 생산부터 제조, 그 다음에 공장 투입, 최적화 관제까지 이렇게 쭉 밸류체인을 봤을 때 여기서 대장주가 누구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대장주들을 이게 섞어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 지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 같은 경우에는 부품, 핵심 부품 생산, 그다음에 제조업체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은, 휴머노이드는 제조, 그 다음에 부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AI 네.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밸류체인 산업의 성장성의 방향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그건 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의 ETF를 상장할 때는 보통 패스트 트랙 엔트리, 그 다음에 특례 편입 엔트리 조항을 넣습니다. 왜냐? 어떤 기업이 확 스타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ETF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례 편입을 통해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로봇과 관련된 회사가 들어오면 지수를 좀 바꿀 수도 있나요?
네, 지수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ETF들이 다 그래요. 차이나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코리아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뭐가 새로 들어오면 사실 그 종목이 좋은데 그 지수에 없다고 해서 못 사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리밸런싱이 막 분기 막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늦게 저희가 편입을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조항을 저희가 넣습니다. 특례 편입.
그렇군요. 패스트 트랙 엔트리.
네.
이런 거는 좀 넣게 해줘. 빨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고. ETF 자체도 액티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민첩하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요 상품 자체가 저희가 계속 이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게 주가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있는데
맞아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약간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ETF로 좀 전반적인 산업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저는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투자를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ETF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도 좋은 ETF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2026년이 시작됐고 2026년에도 좋은 투자를 계속 하시려면 계속 공부도 하시고 좋은 ETF가 있으면 투자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ETF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